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그 다음에 18장을 통해서 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9장은 하여튼 환란기가 다 끝나서, 아니면 환란기 맨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이미 또 환란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팔 7개가 끝나게 되면 이미 또 환란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7개의 그 금병 심판이 끝나게 되면 또 환란기가 끝나게 되고, 이런 내용이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이쯤 되면은 환란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봉인이 끝난 다음에 11장 15절 나팔 끝난 다음에 14장 20절은 금병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림을 크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초림은 한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33년 그전 기간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땅에 발을 내리시는 그 전체 그 7년 기간을 우리가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발이 딱 올리브산에 닿는 그 순간이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19장 이 부분이 이제 재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재림 시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가서 보시면 롯의 시대가 나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 근데 역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임하는 때가 롯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진행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맨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다루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신명기 27장, 28장 가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맞죠? 예. 근데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지금 뭘 믿을까요? 유대교?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대부분이 진화론자고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그 안에 소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얼마 그 소수 외에는 지금 저기 모여 있긴 한데 하나님 다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 땅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줬으니까 우리가 저걸 차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저기 모여 있는 거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맨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환란기를 통해서 창세 이후로 없던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저 땅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을 당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 이사야서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이사야서로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4장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미래 이렇게 지금 나오죠. 맞습니까? 2절 가서 보면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4절에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요 그대로 두시고 스가랴서 그대로 잡으시고 스가랴서 1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때온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애통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1절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대목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야서 4장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하신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그들의 그이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신다. 그 다음에 5절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시온의 집회들 위해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이제 쭉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1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이제 쭉 얘기가 나오고 6절에 그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쭉 나온 다음에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의 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16절 가서 보면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 아시리아 땅에서 돌아오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24장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땅을 향한 임박한 심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은 무서운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17절 가서 보세요.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 할 것이요. 천체에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이거 지금 일반 이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비유로.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천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 변화가 생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6장 또 가서 보시죠. 26장은 제목이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17절 가서 보시면 오 주여 아이벤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뭘 얘기하는가? 엄청난 고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이를 뵈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부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20절에 내 백성아 올지어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의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중에 3년 그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1절로 넘어가 27장으로 넘어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뭘 지금 다스리세요? 날쌘 뱀, 사탄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대목이 27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멸하시리로다. 이제 이렇게 쭉 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12절 가서 보시면은,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로다.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날의 맨 끝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목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34장 가서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34장. 34장은 제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민족들의 심판. 이제 맨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의 그 심판을 통해서 민족들이 지금 이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쭉 나오면서 2절에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금 모여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 1월 성신. 그래서 7년 환란기 끝나게 되면 천체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임합니다. 5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피로 적셔지는 거예요.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두메아는 에돔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에돔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6절, 주의 칼이 뭐로 충만해요? 피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7절에 심지어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 유니콘들 다 신비의 짐승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그 개역성경이 이런 데서는 뭐 들소로 번역돼 있죠. 이것이 어떠한 그 성경엔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8절에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 시온산 근처에 있는 그 땅이 역청이 아스팔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뜨겁게 말 그대로 땅에 있는 지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어딜 얘기하는 거니? 에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것은.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백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뭘 얘기했냐면 3년 후반기 3년 그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 광야가 아마 페추라가 되지 않겠냐. 페추라 얘기를 했습니다. 페추라가 이 반석을 바위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그런 지형인데 그 지형이 원래 누구 땅이냐면 에돔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에돔 사람들의 그 모든 땅을 완전히 아스팔트 펄펄 끓는 그런 아스팔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드니까 11절에 어떻게 되느냐? 다만 가마우지와 헤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에돔 땅은 가마우지와 헤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에 그 땅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터인즉 그들이 그것의 귀족들을 에돔 땅의 귀족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에 아무도 없고 그녀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라 해서 에돔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란한 그런 그 짐승이 있는데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큰 올빼미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그러니까 에돔 땅에 나중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맹금류, 이게 뭘 뜯어먹고 시체만 먹는 그런 것들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게뭘 얘기해요? 지금 개역성경 다 읽으시고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뭘 얘기해요? 그 위에는 올빼미, 가마우지, 들짐승, 섬의 들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진 게 없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기 가서 16절 인용해갖고 한 절만 딱 인용해갖고 봐라 성경에 빠진 데가 하나도 없다 뭐 짝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웃 오브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넌센스라 그러죠. 그걸 아웃 오브 센스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벌하시는데 그 에돔 땅이 뭐처럼 변하냐 살아있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 아주 아스팔트처럼 부글부글 땅이 끓는 데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오직 맹금류만 거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금류도 없는 게 없어요. 주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맹금류는 다그 안에 있는 거야. 짝이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그렇게 돼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에돔 땅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이와 같은 때가 거기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7절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해서 아주 에돔 족속이 이 주의 날의 심판을 통해서 아주 완전히 멸절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3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될때 35장으로 가서 제목이 뭐예요? 시온의 미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때 그거 부르시죠? 그 찬송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곳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8절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니 곧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할때이날이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의 큰 심판을 통해서 그런 이방 민족들과 모든 그런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그런 악한 민족들을 멸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때에 10절 가서 보면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쭉 넘어가셔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가서 보면 주의 영광, 주의 영광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육체가 보리라, 보리라 이제 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이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왜큰 길을 곧게 만들라. 아까 그한길 봤죠? 큰 길. 예,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도드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기 나오는 모든 육체도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40장에 주의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40장부터 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넘어가서 이제 보시다가 6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62장도 먼저 가서 볼까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에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을 받는 때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이렇게 될 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내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63절 이루어지면서 63장에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에돔에서 많은 심판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왜 이렇게 옷이 빨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해서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난 다음에 6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65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17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쭉 얘기하면서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죽는 일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천년왕국 때. 근데 100세에 죽는 사람을 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한 10살 정도면 아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땐 사람의 수명이 다시 한 1000살 정도까지. 예, 이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대개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950세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바빌론 나왔다, 여기 바빌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천세 정도까지 살다가 천세까지 살다가, 그렇죠?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원히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죽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2절,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쉴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 사자가 뭘 잡아먹고 뭐 호랑이 이번에 뭐 전주인가 어디에서 사자가 호랑이 물어 죽였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쭉 겪으면서 66장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쭉 얘기하시면서 7절 가서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근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66장 맨 끝에 가서 드디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느냐 하면 20절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퍼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 사람들도 있고 말라기서도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2절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죠. 주가 말하노라.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다시 이루어져요?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을 지키는 거. 이거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천년왕국 때 다시 이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 때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절 가서 보니까 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해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신 구절 생각나시죠? 그 구절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대충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도 있고 이렇게 쭉 되면서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가 해서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런 맥락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다 그냥 저기 신비주의식으로 뭐 이렇게 영적으로 다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다니엘서 2장 7장도 세상 끝날 되어가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요엘서 2장도 이 주의 날에 대한 그 심판이거든요. 그 주의 날에 대한 심판,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맞습니까? 근데 그 문맥이 초림의 문맥에 재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이잖아요. 재림. 요엘서 2장은 주의 날에 심판에 대한 문맥이잖아요. 재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미가서 4장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한번 잠깐 끝부분에 가서 한 번만 볼까요? 아마 스가랴서 14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가서 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제 발을 내려놓는 그런 대목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이거 꼭뭐 같아요?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사람 죽는 모습의 이 모습이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원자폭탄이다 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맨 마지막 날에 지금 여기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여기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13절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왕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절에 그날에는 심지어 말방울에도 이 말방울 거기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집에 있는 소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이 되리라. 소들, 소 이거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뭐 끓이는 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처럼 거룩한 그런 물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건 뭐 소트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치라고 하는 게 그냥 불태워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별것 없는 그런 그릇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마지막 그 천년왕국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는 그런 것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예. 희생물 드린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소뜰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하나 저주를 내리죠.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에 대한 저주 아시죠? 예, 이 노아의 이세 번째 아들 이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셨잖아요. 예,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이 때를 우리가 주의 날이다.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래서 주의 날은 작게 보면은 7년 환란기고 더 크게 보면은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를 우리가 주의 날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엔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주의 날로 표현한 거.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홀로 영화롭게 되는 때가 주의 날이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다. 우리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그때에 그때가 곧 주의 날이요. 그때가 곧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용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그와 같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실 때 주의 날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아, 이건 예언에 관한 거구나. 이거는 지금 요때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이사야서 66장이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 예. 네. 자, 그러면 19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헨델의 메시아 하면 맨 끝에 영광과 존귀하면서 나오는 찬양 아시죠? 지금 그 찬양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지금 멸망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할렐루야 찬송을 해요? 음녀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할렐루야는 구약에 24번 나오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고 번역되지 않고 다 할렐루야라고 음역이 되지 않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게 어디에만 나오냐? 19장에만 나옵니다. 19장에만 할렐루야가. 또 어떤 사람들은 19장 이제 1절 가서 보면 아, 왜 영어로는 알렐루야로 돼 있는데 왜 그걸 또 할렐루야로 번역했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렐루야로 하나 할렐루야로 하나. 예. 자, 그런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걸 벌써 보니까 계시록은 유대 민족하고 상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예.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게 구약 말이잖아요. 구약.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풍습과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전통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언어라든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구약 성경의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의 말인 할렐루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짧게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 바빌론 음녀 체제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19장 4절 5절에 또 나오죠.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또 뭐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든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바빌론 음녀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영원 무궁토록 타는 그와 같은 이 재앙을 받으니까 말 그대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순교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 음녀 체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몇 차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쁘신가 모르겠네. 자, 19장 6절 거기 가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하는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전능하신 분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는 omnipotent라고 돼 있어요. omnipotent. 이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나와요. omnipotent. 이 우리가 전능자 얘기할 땐 almighty라고 쓰여 있거든요. almighty.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전능자라고 하는 게 almighty라고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omnipotent.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옴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옴니 포텐트. 그다음에 옴니션트 하면 다 안다는 뜻이고 옴니 프레젠트 하면 어디나 다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옴니라고 하는 뜻이. 자, 그다음에 예,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이제 가서 보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7절에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제 7년 환란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더니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의 예, 신부가 이제 완전히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이제 자신을 예비하여도다.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여기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 저 하늘에서 무언가 지금 일이 7년 동안 하여튼 진행이 돼서 이 7년이 끝날 때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완전히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을 할수 있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가 됐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미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가서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가서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맥이 뭡니까?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땅에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 이 안에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상태 지금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지금 환란기가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날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위에 올라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동안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지금 단계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심판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 보고하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이다. 이거 구원받는 거 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이 없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하늘에서 지금 거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3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일이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일이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Every man's 뭐로 돼 있어? Work로 보여야 돼. Work. 그게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행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행위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신부가 뭐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얀 아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랬죠. 의.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올바른 행위. 그게 행위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행한 그 일,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 행위가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이각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나온 우리. 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뭐에 따라? 일에 따라. 그래서 거기 아마포옷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다 하고 얘기 나오는 게. 로마서 14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근데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회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지금 얘기하잖아. 내 형제가 다 믿는 사람 맞습니까? 네, 맞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땅에서 환난기를 거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제 구출되는 그런 일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그런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그럼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읽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됩니까? 은혜로 됩니까? 은혜로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구원시켜 주냐 이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뒷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우리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앞부분 잘라내고 뒷만 얘기해서 행위로 다 구원받는 것도 가르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예.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받지만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거는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송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7년 동안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 만찬이 혼인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맨 끝부분에 가서.